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40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야곱은 태어나서 아버지를 떠나기까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 이삭에게서 교육을 받은 그 하나님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텐트에서 더불어 함께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을 했죠. 그래서 아버지 또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을 이 야곱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관해서 배워서 알고 있을 뿐 오늘 본문에서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그동안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지만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출생 때부터 직접 관여를 하셨죠.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쌍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큰 자는 에서를 말하고 그리고 작은 자는 야곱을 말하죠.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두 아이를 관여를 하셨습니다마는 야곱이 왜 그동안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셔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냐 하면은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1로 의지하고 그의 인생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어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을 하게 되죠. 여러분 천국이 괜히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는 곳이죠. 빛이신 하나님의 그 빛 속에 푹 잠겨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는 자들만 모여 있는 곳이 천국이죠. 그곳에서는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보든지 하나님이 보입니다. 지금도 내 인생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고 있다면, 내 인생의 제1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주의 충만에 계시는 하나님을 어디에서나 느낄 수가 있죠. 하늘을 바라보아도 나를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들판을 바라보아도 그곳에 하나님의 멋진 솜씨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아도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솜씨를 그 속에서 볼 수가 있죠. 성경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평범하면서도 이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보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죠. 그런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 있어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도 못 알아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재림하실 때에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또 실체를 보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더불어 대화하면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야곱이 그동안에 아버지 집에 살 때는, 그곳에 있을 때는 만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의 인생에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던 순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순간, 하나님 외에는 내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면 뿌리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잡을 수 있는 그 순간, 형이 죽이려고 해서 급하게 도망을 가면서 내 인생이 어찌하다 이렇게 되었느냐고, 아버지의 존귀한 아들로 있다가 어떻게 이렇게 죽음에 직면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꼭 죽고 싶은 그 순간, 그동안에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 내 인생을 집중해 왔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나의 끝, 예수님의 시작. 오늘 말씀 제목은 사실은 책 제목입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 책 제목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펼쳐서 읽어보았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아이들 목사님에게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목사님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의 18개월 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몇 주 전에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그리고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아이가 죽었습니까? 목사님, 제가 차를 후진하다가 제 아들을 쳤습니다. 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목사님도 처음에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재차 물었습니다. 어쩌다가 그리 됐습니까? 브라이언은 자신의 아들이 집 밖에 나온 줄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아니, 18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문을 열고 나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아들을 그렇게 떠나보낸 부모의 심정이 어떨지 목사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몇 주가 지나서야 이제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주 가끔씩 의무감에 의해서 교회에 얼굴만 비추곤 했던 그 브라이언 성도가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절실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 순간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상한 일인가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자신의 끝에서 절망 가운데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머리를 감싸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진정 살아계시는 분이냐고 울부짖고 있을 그때에 그가 예수님을 그 아픔 가운데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목사님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완성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의 실제를 경험을 했습니까? 그리고는 관호를 쳤습니다. 관호를 치면서 이러할 때 나는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몇 시간 만에 수백 개의 답글이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 나는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습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절실히 깨달았을 때,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었을 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렸을 때, 그때 나는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답글을 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답을 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말기 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천 병력 같은 통보를 받았을 때,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의 총을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렸을 때, 이혼 서류가 날아왔을 때, 30년 동안 청춘 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쫓겨났을 때, 병원에서 신부전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권했을 때, 그때 난생 처음으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지금 내 딸은 23살입니다. 가정을 되살릴 힘도 없고 포르노 중독을 이길 힘이 내게 없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을 때, 남편이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심장 박동이 멈춘 것을 확인했을 때, 저는 이 글들을 읽으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인생의 끝에 도달했었구나, 너무나 큰 아픔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이들의 글을 읽어보면 울 힘이 없을 정도로 가슴 아픈 일들이죠. 그리고 이 글 한 문장 한 문장 읽을 때에 제 마음속에서 떠올랐던 말은요, 아, 끝이구나. 아, 이제 끝이구나. 어떻게 살아갈까? 절로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 우리 모두는 모두가 다 잘 살다가 가기를 바라고 있지, 인생의 맨 밑바닥에까지, 인생의 끝에까지 내려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삶은 그게 희한하게도 내가 끝나는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의 끝,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으로 인도를 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과 두 발이 없었죠. 죽으려고 세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보면서 어렸을 때에 나는 대학에도 갈 수가 없고 직장도 가질 수가 없고 결혼도 할 수 없고 아내를 만나 함께 춤출 수도 없고 아이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는 대학에 갔습니다. 아름다운 일본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잘 믿는 여성과 결혼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도 두었죠. 그는 스케이트보드를 탑니다. 1분에 43개의 영어 단어를 타이핑도 할 수 있습니다. 드럼도 연주합니다. 요트를 운전하고 스카이다이빙도 할 줄 알고 골프도 칠 줄 압니다. 그는 수많은 나라를 돌면서 4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매년 270회 이상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펴낸 책 닉 부이치치의 플라잉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나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늘 얻을 수 있습니다. 내게도 즐거운 날이 있는가 하면 슬픈 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없이 약해지는 그 순간, 그때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때임을 저는 잘 압니다. 그때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임을 저는 압니다. 이 땅의 중력을 거스를 수 없을 때 저는 시선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죠. 믿음의 날개가 솟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먹을 쥐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합니다. 그가 한없이 약해지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체험할 때라는 것을 그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야곱의 모습과 그리고 앞에 소개해드렸던 그 글들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골방입니다. 이런 골방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혼자가 된 공간이죠. 사방이 다 막혀버린 공간입니다. 외로운 공간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공간, 나 혼자 있는 골방이죠. 외로운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어쩌면 이 골방은 내 인생이 끝나는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끝나는 그 지점의 환경, 나의 끝 지점의 그 환경을 정말로 잘 갖추고 있는 공간이 바로 이 골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골방에서, 그 공간에서 나를 만나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던 그 장소는 그에게 있어서 골방이었습니다. 외로운 장소였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져 있는,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는 골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지혜롭게 우리들에게 그 골방, 너희가 그 인생의 끝까지 가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골방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왜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고 그랬겠습니까? 골방은 철저하게 외로운 장소이고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고 싶은 장소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장소이고, 여러분 그 골방에 하늘로 향하는 문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인생의 낭떠러지 그 끝에 서지 아니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과 같이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보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야곱의 인생에는 골방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야곱이 살아온 것을 보면은 그가 만약에 골방을 만들어서 들어갔더라면 이렇게 비참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꾀를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손을 의지하고 골방에 들어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장자의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서 형 위에 세워서 장자의 복을 주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을 하셨으니까 알고 있었죠. 그러면은 그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골방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면 되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지금 사면 초과에 놓였습니다.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해서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복은 원래 저에게 주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아닙니까? 그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면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형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주기로 했던 그 길을 틀어서 지금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야곱에게로 하나님께서 장자의 복을 이삭을 통하여서 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골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꾀를 믿었죠.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복을 쟁취를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는 지금 죽음 앞에 서서 두려워하면서 도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게 골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골방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골방을 만드셔서 그 골방으로 나를 떠밀어 넣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밀어 넣으실 때는 손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골방을 만들어서 들어간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골방, 사방이 막혀서 아무 곳에도 탈출구가 없는 그곳, 사람들이 그래서 잘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늘로 통하는 문이 열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통하는 문은 골방에 있습니다. 제가 유대인들을 보면서요,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있는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삽니다. 저는 바리새인들을 욕하고 정죄하고 있었지만은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율법은 선한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대로 지켜서 행해야 됩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의 기록을 내서 손목에 감고 이마에 붙이는 것 보면서 비판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종이의 기록을 해가지고 손목에 한번 메어보십시오. 이마에 그 말씀을 한번 붙여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나는 말씀을 맡은 사람이다.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다. 그 의식 때문에 마음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까? 왜 율법을 우습게 여깁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나와 대면하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나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 어머니가 골방의 문을 잠그고 들어가면서 지금부터 30분간은 엄마 부르지 마라. 전화가 와도 엄마 받지 않을 거다. 그런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 그 가정은 사탄이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 가정은 이 땅에 사는 모든 문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넉넉하니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죠.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켜서 행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편안하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골방에 하늘로 통하는 비밀의 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셔도 편안하게 그 말씀을 받고 그냥 그런가 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땅의 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대했었습니다. 부활을 하셨을 때조차도 로마에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가 지금입니까? 땅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닫혀져 버린 하늘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부활을 하셔서 천국으로 올라가셨죠. 하늘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로지 모여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몇 날이 못 되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이 내려왔고 그들은 그때부터 땅을 정복하면서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잘 읽어보십시오. 1장에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2장에서도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을 했죠. 3장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안전뱅이를 고쳤습니다. 4장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기도했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담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하늘이 열려지면서 그들이 하늘을 바라볼 때에 6장에서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아, 우리가 하늘을 등한시했구나.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여주셨죠. 언제나 답은 하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꾸라질 때도 하늘의 답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문을 열어주고 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땅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늘에서부터 답이 왔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했을 때에 채소만 먹었어도 얼굴이 더 좋아지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 입을 하나님께서 닫아주시고 모든 문제의 답이 하늘에서부터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땅의 문제로 힘이 든다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나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이죠. 그 끝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문을 잠그고 핸드폰을 끄고 하나님과만 대면하겠습니다. 들어간 바로 그 골방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알고는 있는데 그 말씀 앞에 엎드리지 못합니까? 왜 그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늘 바라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골방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늘을 늘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노아를 보십시오.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곳에서 비가 쏟아져서 다 죽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동생애가 만연했던 그 땅, 하늘문이 열려서 불이 내려서 다 태워 죽였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서 저주가 하늘에서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일곱 인재앙과 일곱 나팔재앙과 일곱 대접재앙 모두 다 하늘에서 내리는 진노입니다. 하늘을 무시하면서 사는 자는 하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입니다. 그냥 대충대충 믿지 마십시오. 대충대충 믿으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 모두가 다 골방에서 하늘로 통한 그 비밀의 문을 경험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야곱은 사실 광야에서 버림을 받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끝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하늘문이 열리니까 그 황량한 광야 지금 돌을 베고 잠을 자고 있는 그 광야가 천국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가 고백을 하죠. 이곳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 인생의 끝자락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 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남편 아니 아내의 그 다리 붙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 따라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 모두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야 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데리고 가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곳 골방에서 하늘로 통하는 그 비밀의 문, 하늘문이 열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찬송이 여러분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한 분도 빠짐없이 들어가십시오. 고개 들고 다 저를 보십시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사항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골방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매일매일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고람대오팀이 지난주 금요일 새벽 4시에 차를 타고 단기선교 떠났죠. 목요일 저녁에 10시경에 기도하기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 제가 부탁을 냈습니다. 그곳은 힘든 장소입니다. 드러내어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추방당할까봐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여러분 출발하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골방을 하나 만드십시오. 골방을 만들어서 순간순간 그 골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래야 평강 가운데에서 선교를 잘 마치고 사탄을 이기고 그리고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골방을 만드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지금은 때가 그러한 때입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골방을 만드십시오. 골방을 만드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곳에서 하늘문이 열리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의 문제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골방에 들어가셔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만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